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정신과 의사 정우열의 감정 수업. 정우열 지음, 성우 박준모 읽음. 치료하는 것과 치유되는 것은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꿰맨자리가 빠르게 붙으면서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어 음식물이 통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아무리 천의무봉의 솜씨를 가진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더디거나 재발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나 자기 회복력에 따라서 수술 경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우리 몸 안에서 부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요소를 없애고 몸이 다시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에도 의사의 역할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억압당할 때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공을 선택한 후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다운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신과 진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내담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의 역할은 사람을 개조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왠지 사람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정하는 행위 같습니다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았던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저 길을 터주는 작업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해내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하고 싶어도 참고 들어주는 것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는 내담자의 감정을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살살 다루어야 합니다. 마구 파헤치면 내담자는 상처받고 둘 사이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이는 정신과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살뜰하게 다루어야 하듯이 타인의 감정도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옳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준을 내가 나의 감정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속성인 주관성, 현실성, 자연스러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앞만 보며 내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밀려오는 낯선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때가 오고 맙니다. 이런 내면의 카오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감정들의 실체와 쓸모를 공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감정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전무합니다. 그런 시간의 부재가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결핍된 사람들이기에 더더욱 나의 결핍이 만들어낸 내 안의 감정을 쓸모있는 무언가로 여기며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라도 우리가 감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정이 늘 옳고 그리하여 언제나 자연스럽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즘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뭐 늘 똑같습니다. 머릿속이 개운한 날이 별로 없고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고민 때문이죠. 이 대화에서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분명 감정에 관해 물었는데 상대방은 감정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 혹은 그것과 연관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감정과 생각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우울한 생각과 감정을 뒤섞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라는 말에는 이성적 판단과 연관된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화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물론 생각은 뇌의 대뇌피질이 담당하지만 감정은 뇌의 중심부에 있으며 일명 감정뇌라 불리는 변형계가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뇌의 구조상으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생각은 특정 상황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론하는 역할을 하고 감정은 지극히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동물이 천적을 본 순간의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마주치자마자 공포를 느껴 도망가는 행위는 어떤 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분노와 불안, 서운함과 슬픔, 기쁨과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본능입니다. 고소공포증과 물공포증이 느껴질 때 머릿속으로 괜찮아, 무섭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몰아쳐 우리를 잠식하는 위력이 있죠. 이처럼 생각과 감정은 발생의 근원부터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생각이 감정보다 우선시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열등한 행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려지는 이미지를 서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가요? 대부분이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렇게 홀대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감추고 터부시해야 할 게 아니라 아주 잘 표현하고 읽어내야 할 대상이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더 고달파질 뿐입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도 블록에 출연한 김주환 교수의 말을 이 경우에 응용해보자면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보다 외면하고 억누르는 삶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저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을 타면 삶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감정 해소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감정 해소는 우리 인생에 아주 큰 동력이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답은 이제 감정 해소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면 성장에 대한 자발적 욕구가 생겨나고 이제부터는 쉽게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혹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쉽사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들 중 감정을 금기시하고 이성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만 생각해봐도 T형을 더 우월한 존재, 성공한 사람의 표변처럼 여기며 F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열등한 존재, 즉흥적인 사람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힘으로 자신을 통제하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 근원적인 가정에 의구심을 표했죠. 한 학자는 인간의 행동이 이성과 감정이라는 두 마리 말에 이끌리는 쌍두마차라는 비유는 옳지만 이성은 작은 조랑말일 뿐이고 감정은 커다란 코끼리만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코끼리를 요리조리 잘 데리고 다니며 나의 삶을 제대로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감정이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둘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레지던트 1년 차에 이 훈련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입원 내담자들의 경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때 내담자는 대부분 증상에 관해 이야기하죠.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와요.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기운도 없어요. 자꾸만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요. 갑자기 확 불안하고 별거 아닌 일에 크게 놀라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담자는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바를 두서없이 뒤섞어 말합니다. 그러면 레지던트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생각, 감정, 행동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재정리합니다. 잠을 못 자고 잘 먹지 않는 것은 행동, 몰입할 때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생각, 예민하고 불안한 것은 감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세 가지 축으로 내담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게 가장 좋은 경우지만 내담자 대부분은 어느 하나가 먼저 호전된 후 나머지 영역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가장 늦게 호전되는 것은 어느 영역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사실 이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내담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가까워져 있으며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인식해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행동에만 주목해서 치료받아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사와 내담자를 탓하곤 합니다. 가족조차도 행동만으로 내담자의 경과를 섣불리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감정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금세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조금씩 융통성과 균형감을 채워가며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한 후 서서히 행동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그치면 조금씩 열리던 마음의 문은 다시 철컥하고 닫혀버립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행동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동은 표면으로 드러난 일부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내재한 더 깊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려 애써야 합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에게 생각, 감정, 행동을 구분해서 말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특정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을 구분해내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선명하게 와닿기 시작하죠. 물론 일상에서 생각, 감정, 행동을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차이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불안과 걱정을 같은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감정이고 걱정은 생각입니다. 불안은 정신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지만 가장 막연한 용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걱정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일종의 시나리오와 같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 즉, 걱정은 일종의 콘텐츠입니다. 또한 불안은 현재형이지만 걱정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므로 미래형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다음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형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걱정입니다. 구체적인 콘텐츠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반면에 불안은 그냥 느껴지는 것이기에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걱정 콘텐츠를 하루에도 몇 개씩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불안이라 여기고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면 불안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감정은 이성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은 전적으로 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또는 반사적으로 행동하곤 하죠. 그래서 평소 나의 감정 상태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것만 잘해도 삶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잘 읽어내고 공감할 줄 압니다. 평소 주변에 저 사람 참 매력적이야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떠올려보세요.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능력 외에 태도도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특히 자연스러움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이죠. 이 자연스러움도 이성보다는 감정과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KBS 오디오북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 누군가의 조언 혹은 세상의 잣대에 기대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상대의 감정까지도 보듬을 줄 아는 사람 중 어느 쪽이 상대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생각은 비우고 감정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워져서 별다른 애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된 전업육아 이후로 주 양육자 역할을 했는데 특히 저의 관심과 전문성이 반영된 안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성취를 기필코 이루어내는 일은 이성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적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이성이 아닌 감정의 힘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련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조련도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죠. 당근과 채찍 방식도 일종의 조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주의적 관점의 전략인데 최근에는 그 이면에 숨은 정서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그 비결을 찾을 때도 이성적 측면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탁월한 자기관리 능력과 강한 멘탈 또는 남다른 학습 능력 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인지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는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치로 발현됩니다. 다른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된 에너지를 나누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즉, 온전히 자신의 목표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에 감정적으로 힘든데 해소는 안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감까지 느끼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불안감은 커져서 더 이상 무엇에도 몰입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성적은 올리고 싶지만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성과는 내야 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순간순간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의지를 갖고 극복해보라는 조언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합리적인 말로 설득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그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그 실체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드러내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모두 답정남, 답정녀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변의 조언과 강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거나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잘 풀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감정 해소만 잘 되면 알아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문제 상황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소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로 인해 유발된 갈등을 해결하면 성공하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을 해소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간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라 구분해왔던 개별 감정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을 부정적, 긍정적으로 구분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이 이야기는 2장과 3장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